읽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87페이지 정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함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처녀의 그 처녀의 기도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라 내가 이사야 아들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될 거야 이르되 생명이 내게 임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돕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전하의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는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지나매 천사가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탄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마지막 성경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영적 침묵기가 형성이 됩니다.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로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어떤 주의 종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침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침묵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지금으로부터 2014년 전 전 인류를 망라하여 가장 위대한 탄생이 시작됐는데 그 탄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 탄생은 BC, Before Christ, AD, Ado Domini 나타나는데 영어로 하면 The Age of Christ,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말 BC와 AD를 나누게 된 탄생이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7장 14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이사야에게 가르쳐준 예언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700년 전에 그 예언이 발표됐는데 700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탄생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 중에,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역사를 가르쳐서 히스토리인데 바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낱말이 이어진 거죠.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합치면 히스토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일찍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의 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냐면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셨어요. 로고스,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그 예가 뭐냐면 창세기에 천지창조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 그리고 인간창조, 인류창조를 계획할 때 그때 그 창조할 때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빛이 있으라 딱 했더니 빛이 생기게 됐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성자 원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이분이 로고스 이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과 참인간이 된 것입니다. 성탄절의 유래를 보니까 4세기경에 12월 25일이 되면 그때가 서양 문화에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깊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날이었어요? 동짓날입니다. 그래서 팥죽을 우리는 먹죠. 그래서 동짓날에 밤이 제일 길다고 해서 무슨 이게 축제라는 것처럼 12월 25일에 서양에서는 그때가 밤이 제일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또 낮이 길어지는 그 날이 시작된 그 저녁에 아주 이 사탄을 숭배하고 저희 이방인들의 이 세속적인 문화 축제가 막 열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로마 교회에서 저 세속적인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기독교화를 이렇게 만들까 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배경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12월 25일인지 아닌지는 성경의 날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로마 교회가 공인으로 이 날짜를 정하기 전에도 성탄에 대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날짜마다 다 뭐 세기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로마 교회가 12월 25일로 이것을 딱 공인하면서 거기에 대해 초점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서 지금까지 그 날짜가 12월 25일로 거기에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 세속적인 문화를 로마 교회가 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 이게 이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서 이걸 바꾸려고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러면 지금 현대 우리가 겪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문화는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이들은 진짜 산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타가 있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슨 선물이 주 이슈가 돼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아주 근사한 만찬하는 거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함께 즐기는 거 그리고 무슨 휴가를 보내는 거 그리고 무슨 보너스를 받는 거?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부수적인 게 오히려 주인공이 되는 주객정도 되어진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바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냐 그 말이죠.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에게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날로 보내고 있는가? 아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식사 한번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어떤 세속적인 문화로 우리가 혹시 지내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는가? 그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는 것이죠. 자,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는 의사예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닌데 아주 예수님의 모습을 샅샅이 연구했고 다 듣고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성경보다도 아주 뭐냐면은 디테일하게 써 내려가는 게 바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이렇게 짧게 끝나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여기 뭐냐 경배했던 그 장면으로 끝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됐는데 그가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다는 증거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어요.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입분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요. 그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성경들을 쓴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찾아가고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게 바로 누가복음이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다른 성경들도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31절을 봅니다. 31절, 1장 31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설명이냐면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탄생한 이유는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받게 할 자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8절로 한 장만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을 보십시오. 한 장만 넘어가면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두 성경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에센스적인, 이 본질적인 예수님의 탄생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확한 의견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 나라 말이겠어요? 헬라 그리스도. 그러면 히브리어로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 근데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뭐가 되겠어요? 메시아가 되겠어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자.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퍼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모던, 현대지 않습니까? 모던, 현대주의, 모더니즘. 그래, 퍼스트 모더는 탈현대주의라고 합니다. 이 퍼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은 뭐냐면 바로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고 상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면 절대적인 게 없다고 합니다. 항상 상대적인, 윤리도 절대적 윤리를 무시합니다. 상대적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고 아니면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서 만든 규범이 있으면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뭐 부분들이 이제는 어떠냐면 그것은 네 생각이고 그것은 네에게 맞는 거고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나는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입장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퍼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상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절대적 사상을 부인하고 상대적 이론을 인정하는 이게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건축에도 예술에도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독교 신앙에도 영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부처도 그리스도다. 공자도 그리스도다. 마리아도 그리스도다. 마음의 뜻도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인간들 중에 약간 스톤 차일드가 있죠. 스톤 차일드. 그거를 설명하면 돌 아이입니다. 돌 아이. 스톤 차일드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도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제일 많다고요? 한국에 제일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대적 진리를 말하면은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 그건 아주 구석기적인 거고 아주 올드한 거고 요즘 누가 그럽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보수적입니까? 좀 개연성을 가지고 말이죠. 열려있어가지고 당신 종교 인정할게요. 우리 종교도 인정했으면 다 인정해주세요. 우리 것만 옳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부처, 공자, 마음의 뜻 누구도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이렉트로 말씀하셨습니다. 힘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부처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이거는 전혀 우리 성경적으로 비진리가 된 겁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바로 공식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201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의미는 바로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32절부터 33절까지 다시 갑니다. 1장으로 다시 갑니다. 말씀 봅니다.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이 왕이야겠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2014년에 탄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왕 그러면은 지금의 뭐 대통령, 총리 그리고 예전에 우리 뭐 조선시대의 무슨 임금님, 무슨 왕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사회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개념 그리고 성경이 쓰여져 있던 시대의 왕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개념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통치자로서의 왕입니다. 왕이라고 했을 때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나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경배의 대상자, 그러니까 경배자로서의 왕의 개념이 있는 것. 그래서 헤롯 왕이 막 이렇게 예수님 죽이러 할 때 그 사건 알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경배. 그때 시대에 왕이라고 하는 뭐냐면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탄생했다. 그건 뭐냐면은 경배자가 될 수 있는 경배를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왕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인정이 안 될지 모르고 잘 모르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유자로서의 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다 모든 것이 다 소유권이 누구냐면 바로 왕에게 있다. 그때 그 시대에는 왕으로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통치자로서의 인정, 그 다음에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인정, 소유자로서의 인정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인정이 돼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어떤 거는 마음에 드는데 나는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진정한 왕이 아니십니다. 나는 어떤 건 싫어, 나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진정한 그 사람의 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자, 제가 이 아기 예수님께 왕으로서 경배를 했던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뭐 접근해 보면 아, 정말 이 예수님의 탄생이 왕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탄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를 들었을 때 퀴즈를 냈더니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본 예배 때도 못 맞출 것 같아요.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아마 선물은 최소한 티볼튼 $50짜리는 최소한 카드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섬기는 사람, 예배 들었을 사람, 저 윤태가 뒤에서 쏟아뜨렸고 나눠먹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고 했으라. 섬기는 사람, 예배 들었던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 맞춘 것도 무효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 살짝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경배를 했던 사람. 어차피 모르실 거니까. 꽃차니? 어? 산에 목소리가 있는가? 어? 뭐라고 했어요? 크게?
목동들.
성경에 목동 없어요. 목자들로 돼 있어요. 어?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목동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목자다. 그 다음, 찬양. 어? 어? 천사. 천사는 한참 됩니다. 또 하은이, 요셉, 아빠도 한참 뒤에 가나 요셉 하려고 했어요. 그 마지막 현일이, 아 현이라고 성주까지 성주 말이야. 현일이를 왜 틀리냐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현일이가 알 리가 없거든. 현일이가 그걸 알 리가 없잖아. 정답은 현일이가 알려줘. 분명히 주변 사람을 가르쳐줘. 예수 아기 탄생에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요한입니다. 침례요한이 언제 했냐면요, 침례요한은 집안 친척인데 엘리사벳이 엄마고 아빠는 사가라예요. 근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남자 전자가 들어자고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자기 친척이 누가 찾아갔어요. 아마 고모 정도 되지 않았으면 고모라고 해봅시다. 고모! 성령님이 너 찾아오셔서 나 여기서 임신시켰다? 그러고 이제 고모를 찾아갔는데 안 그래도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먹었고 임신도 뱃속에 6개월짜리 여기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딱 이렇게 엘리사벳 가까이 오니까 이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했냐면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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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뛰는 거야. 에? 주님 당신 사랑에 예민하면서 안에서 막 뛰어놓고 노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아가야 왜 그러니?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이 뱃속에서 인자 막 임신해가지고 오는데 그 임신해갖고 막 온 그 아이를 보고 뱃속에서 찬양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똑똑한 사람은 왜 누가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이렇게 엄마 배를 차면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했을까라고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하 무릎을 칠 거예요.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나중에 그 경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지막 사람. 힌트를 주면 누가 붙잡았어? 누가 붙잡았을 때 뭐 이렇게 뿌리칠 때 나오는 말인데 힌트를 주자면 안나야 안나? 안나? 자우야 안나? 그런데 안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안나 여인이에요? 아유, 재밌군요. 저기 보세요. 6개월 된 아이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근데 마지막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경배했던 사람이 안나인데 안나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살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인데 그 여인의 이름이 몇 살이냐? 84세. 6개월짜리하고 84세를 누가가 딱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남자예요. 안나는 여자고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거 그냥 쓸데없이 이걸 썼을까요? 보세요.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6개월 된 아이가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고 왕의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고 안나가 했다. 이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의 그리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모든 세대와 모든 성별에게 경배를 받게 한다고 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남녀노소에게 당연히 존경을 받고 예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왕이십니다. 또 재밌는 상황 알려드릴까요? 갑자기 왜 동방박사들이 등장할까요? 누가 보면 동방박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세요. 동방박사는 이스라엘이 항상 세계의 중심이에요. 지금도 지도의 그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지만 우리나라 밖에서 세계 지도를 타면은 이스라엘이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아프리카, 아메리카들이 왼쪽에 있고, 우리는 오른쪽에 있고, 저기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으면 동양, 서쪽에 있으면 서양에, 그래서 미국은 서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라고 해서 동쪽에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방 박사가 여기서 그 표현하고 있는 그 나타내주고 있는 동방 박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동방 박사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이방입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안나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아가지고 8일이 됐을 때 이제 정결 예식을 가지고 왔을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오 주제도 하나님을 보면서 경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성령께서 알려줬거든요. 뭐냐면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8일째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제가 제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되는군요 하면서 감격하게 웁니다. 근데 시몬이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공부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로 동방박사들과 시므온의 이르기까지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왕으로서 예수님의 그 경배된 거냐. 바로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망라하고 바로 그분은 왕이 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천년유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아까 누군가 우리 학생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라고 하면서 천군 천사들도 뭐냐면 경배를 했어요. 그럼 천군 천사들이 경배했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인간 사람 말고 사람 외에 모든 피조물들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 우주의 피조물에 대해서도 왕의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왕의 탄생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아까 목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목동이 등장할까요? 그때 당시에 목동은 어떤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들입니다. 직업적으로 가장 쉽게 말하면 빈곤자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한 게 그냥 목동이었어요. 근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줬죠. 기쁜 소식 알려줄게. 메시아가 나서 빨리 가서 봐. 누가가 이걸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신 사람 피조물 모든 걸 망라하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한 가지 현상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도 발견했고 또 세밀하게 보는데 왜 사가랴가 예수님을 봤고 안나가 봤고 천군 천사가 봤고 그 다음에 요새 마리아 그 다음에 동방박사 그 다음에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침례요한까지 그 엘리사벳 사가랴 이 사람들이 왜 왕의 탄생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 바로 이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영적으로 암흑기고 침묵기고 영적으로 죽어있을 그때에도 이들은 400년 동안 이어지는 이 캄캄한 영적 시기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성전에 왔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좀 나타났으면 하고 그분을 대망하고 있었어요. 이 대망을 했던 예수님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은 아기 예수 탄생하는 것을 모두 경험하고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대로 넘어오면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갈망하고 당신을 기대하고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만나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만나주냐?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관심 많아요. 연애에도 관심 많아요. 학업에도 관심 많아요. 이것저것 취미생활 이것저것 관심 많아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속에 가장 중심 이 센터에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안 만나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항상 기대하고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께 진정한 왕으로서의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